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과 또 모임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77번째 시간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도 추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전체 문맥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히브리서 12장은 성도의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 이미 이제 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라. 이제 이 말씀인데,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 지난 시간에 뭘 다뤘냐면, 이제 달릴 때에 책망과 징계도 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14절에서, 달리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구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두 가지 이걸 제시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조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영어에 좀 자꾸 제가 이렇게 영어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 면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좀 한계가 있고, 또좀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요게 이제 앞에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해놓고 콤마를 찍고 나서 그리고 거룩함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흠정역 성경 이제 이대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도 따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도 따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문장이 한글 문장은 이런 게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문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것은 이제 화평을 따르라는 그 부분에 이제 설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콤마하고 나서 이제 거룩함도 따르라 이제 이렇게 end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룩함도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without which 그래서 이게 복수로 받을 수도 있고 단수로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함이 없이는 그 앞에 그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마제스티에서는 아마 이게 거룩함이 없이는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3판에는 이제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성경에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좀 과독이라 그렇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고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는 건 이제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이때 모든 사람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 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할 때, 이것은 아마도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성격상 지금 히브리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얘기했냐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출신 성분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이제 쓰여졌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 그 커뮤니티 내에서 배척을 받고 심지어 출교를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지금 이게 로마 사회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교회 내 어떤 지체들,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힘써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화평은 뭔가요? 화평은 뭔가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화평을 추구하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화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eace란 말이에요. 우리 peace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peace, 이제 그 평화라는 단어잖아요. 피스키퍼 그러면은 그게 평화 유지군인가요? 평화 피스키퍼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라는 단어인데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로 War and Peace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피스가 도대체 그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는 거냐? 이걸 조금 좀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피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비슷비슷한 네 개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평화, 글자를 바꿔서 화평. 평화, 화평, 그다음에 평강, 평안.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평화와 평안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네 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반대 개념으로 쓸 때, 피스를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쓸때 우리가 이제 보통 평화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더 와닿습니다. 전쟁과 평안 이렇게는 잘안 해요. 이제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는 사실 이게 이제 그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Time of War와 Time of Peace가 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평화 이렇게 이제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eace를 또 어떤 의미로 쓰냐면, 불안정한 어떤 외부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상태, 요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없는, 그런 게 없는 상태를 우리가 peace 이렇게 이제 성경이 또 쓴다는 것입니다. 요때는 우리가 평안 또는 평화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법규를 온전히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터인즉, 이런 식으로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터인즉. 이때는 어떤, 당연히 이제 전쟁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좀 괴롭지 않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피스를 또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나 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도 이 peace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peace 이걸 주러 온게 아니고 division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의 이 피스의 의미는, 서로 다투거나 나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성경에 피스라고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이때 화평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평안인데, 이 평안은 외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 내적인 상태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전쟁이 있냐 없냐 이건 외부 상황이잖아요. 어떤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냐 없냐 이거는 외적 상황인데, 평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건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평강은 뭐의 반대말로 쓰인 거냐면 염려와 반대말로 쓰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피스를 평안 또는 평강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평안의 이 피스의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에서 평안, 피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얘기,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냥 단지 그냥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peace의 이 의미가 죄와 관련이 관련해서 이 peace를 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peace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갖는데 이제 이 영어 단어 peace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샬롬은 영어보다 훨씬 더좀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 완성,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평안,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 이런 걸다 포함해서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좀 머리에 쥐가 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본 1, 2, 3, 4, 5번 중에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1, 2, 3, 4, 5번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 것 같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전쟁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저기 전도서에 보니까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협당할 상황을 피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의미? 아니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화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세 번째 의미? 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근심거리나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네 번째 의미.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 용서받으라는 의미인가요? 다섯 번째 의미. 분명히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감은 약간 잡히시죠?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화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제일 강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그 사람들과의 불화하는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맞붙어서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이제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는 뭐 일본도 약간은 뭐 해당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불화하지 말고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인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 내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불화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 조심해야 불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다 마찬가지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혀, 우리 말하는 거.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잠언에서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말이 칼이 될 수가 있다. 비수같이 꽂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칼로 찌르듯이 말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화평이 없겠죠. 불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말하는 그 내용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얘기, 정말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거를 칼로 찌르듯이 말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의 화평이 없어지는 거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또 잠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가혹한 말들이 있습니다. 가혹한 말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제 그좀 도를 지나쳐서 이렇게 심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화평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정대는 말투, 조롱하는 말투, 또 정죄하는 말투,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 또 무례한 말투, 또 이런 것들이 화평을 깨뜨리죠. 또 뒤에서 말하는 거, 뒷말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소문내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어렵죠. 말하고 있는 저도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냥 네가 좀 손해 보는 게 낫지, 네가 좀 그냥 빼앗기는 게 낫지,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이 성도가 이 교회 내에서 영적인 이런 일들을, 영적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 못해서, 그래서 세상 법정에 이걸 들고 가서 이것을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옳지가 않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뺏기는 게 낫지 않냐.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차라리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더라도 법정 싸움으로 가서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형제님들 중에 제일 공감이 되는 게 아마 운전할 때일 것 같은데요. 보복 운전. 누군가가 내 앞에 이렇게 확 끼어들고 했을 때그 굉장히 마음에 화가 치솟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복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간단한 예로. 그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사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직접 보복하면 이제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본성으로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보복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 이게 용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긍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려면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seek라는 단어, S-E-E-K, seek peace, 그 다음에 pursue라는 단어, 추구하다, 따라잡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pursue 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평화의 상태가 수동적으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하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덕목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이때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피스키퍼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퍼는 평화 유지군 할 때처럼 그냥 화평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자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구원받는 얘기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성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러우며. 그러니까 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데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그 불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꾀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뭔가 추진력도 좋고 해가지고 뭐 일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보면 평화가 없어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의 어떤 결과, 그게 이제 화평인 것입니다. 또뭐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화평은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이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의 본질,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님 안에 이렇게 잠겨 있어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을 따르는 삶은 뭐냐? 거룩을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콤마, 그리고 거룩도 추구하라. 지금 이렇게 된 문장 구조라 그랬잖아요. 거룩도 추구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주시는 보상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의미인 것이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는 얘기는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이 거룩은 또 뭔가 거룩하면 좀 떠오르는 인상이 뭐가 있으신가요? 주일날 오전에 차 타고 이렇게 길거리 차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양복 이렇게 입고 성경책 꼭들때꼭 이렇게 들죠.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이 거룩인가요? 뭐 그분이 실제 거룩하실 수도 있고 또 거룩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양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그들의 속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것,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개념이 뭐냐? 오늘 성경 구절 두 개를 같이 찾으시면서 거룩의 개념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다는 말씀과 뒷부분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 그 앞부분에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자, 또한 구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이제 비슷한 의미도 이제 담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거룩함과 뭐가 대조가 되는 거냐면 부정함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함과 부정함은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함은 지금 이제 더러움 이제 죄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그 위에서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이제 부정함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holiness 거룩이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뭐 외형이 뭔가 거룩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할 때도 이제 이 의미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순수하신다는 의미,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이 포함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는 이제 요런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연결돼서 나오는 구절들을 쭉 보면, 아,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러니까, 쓴뿌리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서 쓴뿌리가 일어난다? 그럼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그러니까 음행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음행.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먹을 것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속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속된 것,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그러니까 에서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속된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그 내용, 문맥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뭔지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징계 얘기를 다루었는데, 이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다? 징계를 받는 거다. 별로 달가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징계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로 향하는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게으르고, 또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고,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징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명령,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거룩도 추구하라는 말씀. 왜냐하면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화평과 거룩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화평을 추구하고 또뭐 열심도 추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고 뭐몇 다른 것들을 조합시킬 수도 있었는데, 화평과 거룩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기가 쉽냐면, 내 도덕적 기준이나 영적 기준을 낮춰버릴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이건 거룩의 문제거든요. 내 도덕성의 문제, 내 영적인 기준의 문제, 이건 거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낮춰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나 동료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그 동료와 내가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화평하게 지내라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덮고 가지 뭐.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거룩함의 기준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화평과 거룩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둥글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면 화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화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내 삶이 전락하게 될 위험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어떤 내가 어떤 그뭐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협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압적으로 너만 입 다물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 그러니까 너입 다물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그 불의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동참해야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도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삶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화평하게 지내는 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드시죠? 안 드셔도 드신다고 빨리 예, 고개 끄덕거리시고 예. 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이제 거룩도 추구해야 한다면 그러면은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런 생각 드시죠?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왜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저기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경우에 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은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 뭔가 조건이 붙었네요. 가능하다면, if it be possible,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그렇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만큼 그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진리를 버리라고, 너 진리를 버려야 나와 화평할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화평하게 지내자고 진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중세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이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너 이거 저기 뭐야, 너 영세 받을 때, 응? 애기 때 영세 받을 때, 그 영세 받으면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볼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성인이 돼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자기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선과 악의 구분도 없는 그 아기가 아기 상태에서 물침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걔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복음 듣고 어른이 돼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재침례교도. 그러니까 사실은 재침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번 침례받은 건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두번 받은 게 되잖아요. 어릴 때 영세받고 커서 다시 침례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침례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죽였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죽였다고요. 실제로 죽였다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재침례 받는 그 사람들이 침례를 포기했어야만 했나요? 아닌 거예요.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데 그러나 거룩과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네. 우리가 여러 사람 다 교회에 쉽게 들여오게 한다는 명목으로 구도자를만을 위한 예배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세상 청년들이 교회 많이 들여오게 하면, 아 그래야 서로 평화롭지 화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드럼 치고 이 전자 기타 치고 하는 그 락 밴드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청년들 끌어들여야 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그것과 거룩이 충돌할 때는 그럼 화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와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발버둥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잠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품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거기에 화평이 있다는 거.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피스입니다. 네.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손상시키는 화평은 안 된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우리가 화평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가 핍박이 있더라도 불리익이 있더라도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지는 평안, 화평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언제 화평을 추구하고 언제 그 화평을 깨야 할지 거룩을 위해서 언제 화평을 깨야 할지 이것들을 매 순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